323페이지 여호수아서 4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4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서로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긴데 길어도 우리 끝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열두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육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메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그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열두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무장한 4만 명 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요, 말씀의 제목은 열두 돌을 세워 기념하라라는 제목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인간을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인간을 잘 알고 계시다는 것은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부족한 부분들, 좀 모자란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다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인간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좀 이상한 명령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3장에 보면 거의 목숨을 걸고 요단강을 건너옵니다. 우리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건넜겠다, 하나님께서 물을 멈춰주셨으니 쉽게 건넜겠다, 하지만 그 물이 사라진 것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은 물이 그들 옆에 벽처럼 서 있는 것입니다. 언제 덮칠지 모를 만큼 그렇게 소용돌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상황을 건넜습니다. 근데 그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운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시 이 중에 대표들 뽑아서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돌을 좀 치워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열두 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열두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숲할 그곳에 두게 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절 말씀을 보면 열두 돌을 제사장들이 있는 요단강 물속에 또한 세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 열두 돌이 길갈이라는 곳에 세워지게 됐다라고 2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앞세우고 굳게 서서 요단강 그 강물을 갈랐던 그 믿음의 역사, 그 능력의 현장에 있었던 그 돌 중에 열두 개를 취하여서 가져다가 표징과 기념으로 삼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연약함, 너무 쉽게 은혜를 잊어버리는 그 연약함을 너무 잘 알고 계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런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돌 열두 개를 취해서 그날 그 현장, 그 역사적인 현장, 그 현장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너무 쉽게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잊어버리는 것을 망각이라고 그러죠. 망각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인간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한 모든 것들 다 기억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우리는 잊어버릴 것입니다. 잊혀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망각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는 끔찍하게 아픈 기억도 몸서리치는 배신에 대한 아픔도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슬픔도 우리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다른 건 다 망각 속에 파묻어버려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사야 48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며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나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이스라엘 즉 자신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다 그렇게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는 뼈대에 있는 믿음의 가문 출신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까 기념하더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념하면서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불렀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했고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에는 전혀 진실과 공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진실과 공의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사용된 그런 기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기념했다라고 했는데 이 기념이라는 말이 여호수아서에서 사용된 기념이라는 말과 같은 뿌리를 가진 말입니다. 기념이라는 말은 기억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회상하고 회고한다는 의미로서 잊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히브리어로 자칼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기억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에게 필요한 것들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진실과 공의, 이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진실과 공의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무슨 가문 출신이며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그렇게 불린다는 사실,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은 기억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인간들을 위한 처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이때라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때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때, 즉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요단강에 발을 디디던 그 믿음의 기억을 잊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아무런 대책 없어 보이는 요단강을 하나님의 역사라는 방법을 통해서 건넜던 사실, 그 사실을 오래오래 기억하고 위기가 닥칠 때마다 그때를 기억하면서 이기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표징과 기념이 무엇인지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생각하고 지나가야 할 것은 10절에서 14절의 말씀에 그 여호수아서의 리더십이 견고해진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 앞에 놓여있는 요단강은 여호수아 체제로 시작된 가나안 정복의 첫 번째 장벽입니다. 어려움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느냐는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로서 앞으로 어떻게 이 공동체를 이끌어갈 것인가, 그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비록 앞에서 백성들이 충성을 맹세합니다. 충성을 맹세했다고 하더라도 아직 이들에게는 모세의 그늘이 남아있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놀라운 능력을 행해서 홍해를 갈라주고, 우리가 물을 달라고 할 때 물을 주고, 먹을 걸 달라고 할 때 하늘에서 먹을 걸 내리게 했고, 놀라운 기적들을 우리에게 보여준 그 지도자야. 근데 요수아는 어떻게 할 것이지? 요수아는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줄 것이지? 백성들의 마음에 이런 마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모세에 대한 향수에 젖어 있는 이들을 잠재우는 시간이 바로 요단강을 건너는 극적인 체험이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넌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다 건널 때까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강에 굳게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가장 큰 숙제가 되었던 요단 동편의 기업을 가진 지파들,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 그 지파가 그들 중에 가장 잘 싸우는, 가장 무장이 잘된 병사 4만 명을 파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여호수아서 4장에 우리에게 오늘 읽은 본문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저자가 이 이야기를 기록한 이유는요, 이들이 약속을 지켰으며 지금 여호수아에 대한 리더십에 순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보며 모세도 홍해를 건너게 했던 것처럼 지금 여호수아도 우리를 요단강을 건너게 했구나.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가 맞다. 그 리더십에 우리가 순종하자라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이 언제입니까? 그날이 바로 요단강을 육지같이 건너던 날입니다. 그날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높여주셨습니다. 여호수아도 모세와 같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하나님의 종이다 라는 것을, 요단강을 건너는 것으로 밝히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여호수아가 스스로 높아지기 위해서 노력했다면 어쩌면 결과는 정말 형편없는 것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백성들이 인정해주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을 지키며 그 명령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남은 생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 기틀을 바로 이 첫 번째 어려움인 요단강에서 해결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단강은 다른 의미가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수아에게는 믿음의 시험대였던 것입니다. 리더로서 하나님의 높임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되느냐 아니냐의 그 중요한 갈림길이 바로 요단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요단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로소 모세의 그늘을 걷어내고 진정한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마음으로 진정한 지도자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고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열두 지파의 대표들을 선발해서 요단강에서 돌 열두 개를 가져오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몇 발자가 걸어가서 가져오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요단강에서 돌을 가져온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200만 명의 어쩌면 300만 명이 될 수도 있는 어마어마한 인원, 대구에 있는 대구의 시민이 한 350만 명인가 합니다. 거의 대구 시민들 전체가 요단강을 건넌 것입니다. 시간은 대략 한나절 정도 걸리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그 한나절 동안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서 있는 것입니다. 물은 곧 다시 쏟아질 것처럼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그 긴장감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다시 요단강으로 들어가서 돌을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장정이라고 하지만 다시 요단강 가운데로 돌을 가져오려면 또 한참의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힘들게 건너왔는데 또 한참을 또 이렇게 가서 가져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계속 그게 서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아무래도 요단강이 가라앉아 있었던 돌들은 흐르는 물에 깎이고 깎여서 아마 매끈매끈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돌을 캐내어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피곤하고 언제 덮칠지, 물이 언제 덮칠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다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불평하지 않고 순종했을까요? 이유는 여호수아가 솔선수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구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열두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여호수아가 다른 사람들에게 명령하여서 하나님께서 갖고 오라고 하셨으니 당신들 그곳에 다시 가서 돌 가져오십시오 그렇게 명령하고 자기는 그 자리에 가만히 있었다면 아마 사람들은 가지러 가는 내내 불평했을 것입니다. 자기 것까지 왜 우리를 보내냐, 저 위험한 것을 왜 우리를 또다시 보내냐 그래 불평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어떻게 하냐, 가지고 와야 됩니다, 가지고 옵시다, 자기가 앞장서서 먼저 들어가서 그곳에서 제사장들이 서있던 그 자리에 가서 다시 돌 12개를 세워서 제단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옆에는 물이 곧 덮칠 기세로 하늘로 쏟아 올라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꼼짝도 않고 언약궤를 메고 서 있느라 제사장들은 피곤하고 지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 그곳에 여호수아는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물론 긴 시간을 할애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간 12명의 대표들과 함께 감사의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런 후에 12개의 돌을 취하여 그곳에서 들고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향해서 올라오게 하자 요단강 물은 다시 예전처럼 범람할 만큼 범람하게 그렇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단강을 단순한 어려움만으로 그들 앞에 두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믿음으로 걷는 요단강을 통해서 그들이 앞으로 살아내야 할 믿음의 삶에 이정표를 세우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리더십이 든든히 세워지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느냐? 여호수아의 헌신과 거룩한 열정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리더십이 세워지는 것에 중요성을 강가하지 않으십니다.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리더십이라는 것은 곧 전쟁의 승패와 관련되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또한 여기서 처음부터 끝까지 요단강에 서 있었던 제사장들의 헌신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범람하는 요단강에 제일 먼저 발을 담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다 근무하는 동안 언제 요단강이 다시 범람할지 모르는 그런 불안감과 그런 하루 종일 싸워야 했던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이 들고 피곤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헌신과 순종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먹지도 못하고 쉬지도 못하고 꼬박 거의 하루에 가까운 시간을 그 땡볕에 서서 치열한 영적 전쟁을 싸웠던 이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는 건설되고 유지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헌신에 의해서 백성들이 편안하게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공동체나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의 이 여호수아처럼 제사장들처럼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하는 사람들 통해서 공동체가 분명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이 바로 서길 바라면서 특별히 가정의 달로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한국 사회가 지금 가정이 많이 무너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가정이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바로 서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정의 지도자의 솔선수범이 있어야 하고 다른 헌신이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의 리더십이 무너지지 않고 그들이 헌신하고 수고하니까 이스라엘 공동체는 더 든든히 세워질 거라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의 영적인 리더, 믿음의 가장이 바로 서 있으면 그 가정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리더, 가정의 믿음의 가장이 흔들리게 되면 그 가정의 믿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드림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은 영적인 리더가, 믿음의 가장이 결코 흔들리지 않고 건드리 서서 그 가정이 결단코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본문 6절과 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준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여기서 표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을 기념비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좋아 보일 것입니다. 상징이라는 의미도 있고 증거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갈에 세운 12개의 돌이 요단강을 믿음으로 건넌 기념비라는 것입니다. 그 기념비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념비의 역할을 직접 설명하시기를 후일의 자손들이 이 돌들이 무엇이냐고 물을 때에 요단강을 믿음으로 건넌 그 역사 이야기를 들려주라는 것입니다. 이 돌을 보면서 이 말씀은 21절 이하에서 다시 반복됩니다. 여호수아가 그 열두 돌을 길갈에 세운 이후에 백성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이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으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다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여기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기념비를 세우신 목적이 정확하게 설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첫째, 이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두고두고 하는 후손들이 길갈에 세워진 열두 돌을 보고 이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것을 무엇을 기념하는 돌들입니까? 라고 물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가르치는 그 역할을 하도록 세우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후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는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아도 이 기록된 말씀, 이 세워진 기념비를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배우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시대가 변하고 후손들의 후손들이 생겨나도 여호와 경외하는 믿음만은 아름답게 이어져서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백성으로 살도록 기념비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잘 가르쳐지는 일에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념비를 세우고 그들에게 요단강에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배우고 기억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너무 쉽게 망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표징으로 세우신 것이 그 표징으로 세우도록 하신 것이 요단강에서 가져온 그 돌 12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념비를 세운 것에 대한 의미입니다. 사람들은 보지 않으면 금방 잊어버리니까 이 요단강 속에 있던 그 돌을 가지고 와서 세워놓았기 때문에 그 돌을 볼 때마다 저 돌은 다른 돌보다는 다르네. 저 돌은 뭐지? 저 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너게 하신 다른 땅을 건너게 하신 그 사건을 기념하는 돌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셨구나 라는 것을 보면서 계속해서 기억하라, 계속해서 되뇌이라 하고 세우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후손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에게 물어볼, 여러분에게 물어볼 그 기념비가 있습니까? 이 열두 돌처럼 그렇게 내세울 만한 그런 기념비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사는 것을 보니 나는 절대로 예수 믿지 않겠다 그렇게 말한다면 그런 길갈에 세운 기념비를 보여주는 것에 대한 실패한 사람입니다. 반대로 아이들이 부모님의 신앙생활을 보고 궁금증을 참지 못해서 엄마 아빠는 왜 이렇게 베풀고 나누면서 사십니까? 엄마 아빠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살 수 있습니까? 하고 물어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축복입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 엄마 아빠는 연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참 힘들어하는 사람들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하고 베풀며 섬기고 살아. 근데 왜 그렇게 하는지 여러분이 한번 물어보신다면 여러분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너무 잘하셨고 성공한 길갈에 세운 기념비를 세우는데 성공하신 그 분이다 하는 것을 스스로 깨닫지 바랍니다. 그게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더 큰 기념비를 세울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표징과 기념이 되는 열두 돌은 어쩌면 우리 시대에는 부모와 교사들의 삶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의 삶을 보고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세상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유산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물려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여기서 요단강의 열두 돌이 세워진 장소로 한번 다시 이제 시선을 한번 옮겨가야 될 것입니다. 20절 말씀에 의하면 요단강에서 가져온 표징과 기념의 상징인 열두 돌을 길갈에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갈은 여리고성에서 약 3.2km 떨어진 곳입니다. 이 길갈에 대한 설명이 여호수아 5장 9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열두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그래서 길갈은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신 곳이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곳이다 하고 해석하면 되는 것입니다. 원래 길갈이란 말은 굴러간다라는 의미와 둥근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열두 돌을 세운 것은 그동안의 모든 근심과 광야의 어려움이 다 굴러가고 새로운 땅에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고생 끝났다, 고생이 다 굴러갔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수백 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애굽 땅, 곧 한과 절망과 고통으로 얼룩졌던 과거와 단절하고 새로운 땅, 소망과 기회의 땅으로 오게 되었다 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과거의 노예 근성을 완전히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길갈은 그들이 자꾸 되돌아와서 자신들의 위치를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영적인 기념비, 영적인 충전소가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서의 뒷 이야기를 보면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세 차례의 대규모 전쟁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전투 지역은 중앙 지역입니다. 가나안의 중앙 지역입니다. 여리고, 아이, 베델 이쪽에 대한 전투입니다. 두 번째 전투는 남쪽에 있는 전투입니다. 예루살렘, 헤브론, 부엘사바 전투입니다. 세 번째 전투는 북부 지역에 있는 하솔, 메론, 악삽 전투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세 차례의 큰 전투를 하는 가운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의 승리를 하든 아니면 패배를 하든 그때마다 반드시 다시 돌아가야 할 곳은 길갈이었다는 것입니다. 길갈이라는 곳에 가서 그들이 다시 재충전을 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계획이 이곳에서 이루어지고 신도 이곳에서 얻었으며 재충전도 여기에서 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길갈에는 가나안 정복을 향한 첫발을 디딘 요단에서 가져온 열두 돌이 세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전통이 되어서 사무엘 시대 사무엘상 7장 16절을 보면 사무엘은 해마다 길갈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또 사울왕을 세울 때에도 길갈로 가라고 그랬습니다. 사무엘상 11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띄워주시겠습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야 엘리사 시대에는 선지자 학교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길갈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가나안 중복을 향한 첫걸음을 옮겨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넜던 그 길갈이 그들의 영적인 고향이요 충전소요 힘을 회복하는 안식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세워진 열두 돌들을 볼 때마다 우리가 이렇게 요단강을 건넜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지, 그때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른 땅을 건널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셨지, 그렇게 하면서 영적인 충전을 받고 첫사랑을 회복하고 다시 옳은 길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게 되는 장소가 바로 길갈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오늘날 오늘 사는 우리에게 길갈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여러분에게 길갈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오늘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 위기가 닥치고 영적으로 침체되었을 때 돌아가야 할 우리의 길갈은 어디냐? 여러분에게 신앙생활, 그 신앙생활 하면서 위기가 닥치고 세상 앞에 타협과 변질의 위험 앞에 직면했을 때 그때 돌아가야 할 길갈, 그 길갈이 여러분 어디십니까? 세상에서 구원받아 첫사랑을 간직했던 그 길갈입니다. 그 길갈은 어디에 있어야 하냐? 우리가 돌아가 다시 원리를 세우고 무너진 삶을 회복해야 할 우리의 길갈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말씀입니다. 말씀 묵상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명확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마다 우리가 괴로워서 너무 지쳐서 또한 죄 가운데 빠져서 헤매고 있을 때 다시 돌아가야 할 곳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다. 이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이 치열한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서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타협하고 때로는 승리했을 때 늘 돌아가야 할 자리가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을 잊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황의 시간이 길어집니다. 분명히 답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것이 길다리고 그곳에 가면 우리가 회복될 텐데 그 사실을 잊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방황의 시간이 길어지고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길갈, 우리가 돌아가야 할 영원한 원리, 우리가 마음 놓고 기대어도 좋은 유일한 우리의 피난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늘입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요단강의 기억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길갈의 기념비를 세우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념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살다가 삶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유혹이 찾아올 때 우리는 우리의 길갈로 돌아가야 합니다.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만나야 합니다. 십자가의 정신을 다시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대접받고자 하는 마음을 사로잡아 십자가에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움켜쥐고 싶은 마음, 높아지고 잃어버리고 싶은 그 마음을 길갈에 서서 다시 십자가의 정신을 회복하고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갈은 지도 위에 있습니다. 지도 위에 있지만 오늘 우리의 길갈은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 속에 있습니다. 따로 십자가 앞에 서기 위해서 어디를 찾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말씀을 회복하고 영적인 열정을 회복하고 길갈에서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구원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주 잊어버리고 자주 다른 것에 마음이 팔려 본질을 망각하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길갈의 기념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길갈로 돌아가셨습니까? 혹시 이 가운데 나 지금 지쳐있거나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사람이 있다면 속히 길갈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언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을 다시 기억하고 내 삶의 방향, 그 방향을 추스리셨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요단에서 열두 돌을 취하여 길갈에 돌탑을 쌓고 기념비를 삼아 힘들고 지쳐 낙망하고 넘어질 때 교만하여 마음이 부풀었을 때 길갈에서 다시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그렇게 주님께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